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찬식 마지막 내용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에서 전반부에서는 성찬식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제자들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제 본 본문에서는 성찬식을 예수님이 시행하시는 내용이 나왔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관련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도 너무 유명한 내용이어서 아마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은혜를 누렸으면 싶습니다. 이 내용은 31절부터 35절은 두 번에 걸친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먼저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앞부분에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가룟들을 지칭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으니까 돈 받고 판 놈이 더 나쁜 놈이고 예수님 버린 것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꼭 그렇게 차이를 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팔고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셨는데 그 뒤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첫 번째 부연 설명은 기록된 바. 이건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한 것처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그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야 이거 구약이 약속한 대로 된 거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걸 제자들 탓을 할 수 있나? 그 약속된 대로 한 것이잖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건 제자들의 행동을 옹호하거나 괜찮은 거다 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록 그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배신을 당해도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신하는 사람들,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원래 그렇게 계획되어 있던 것이니까 할 수 없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걸 다 이렇게 될 걸 알고 계시면서도 오신 겁니다. 그러려니 하고 이제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두 번째 부연 설명을 하셨는데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시고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이건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버린다. 너희는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뒷부분에서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제자들이 믿음이 훌륭해서 은혜를 베풀겠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은 나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배은망덕한 사람들, 배신자들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기다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제자들과의 첫 번째 대화입니다. 두 번째 대화가 33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제자들의 반응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강조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33절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을 잘 보시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 다른 제자들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안 그렇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흔히 이제 싸움이 나거나 그러면 나만큼만 하라고 해. 그런 얘기 종종 하죠.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표현을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또 이유가 자기 확신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군 결국 베드로가 했던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노, 아니오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오라고 말한 거죠. 앞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다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반문을 했냐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베드로는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든 뭐 베드로가 설마 뭐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만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했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경우에서건 다 불순종입니다. 그럼 믿음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처음에 주저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죄인이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나요?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교회 다니는 놈들보다는 내가 더 나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영원히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 기분 나빠서 안 나갑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말씀을 하셨건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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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주님을 믿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번엔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참 묘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앞부분에는 가룟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가룟유다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네가 은삼십을 이미 받았다.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판다. 이것을 은연중에는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를 향해서는 네가 탁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한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생각해 봅니다. 어떤 게 나은 걸까? 가룟유다 입장이 나은 걸까? 베드로 입장이 나은 걸까요? 가룟유다 입장에서 나는 돈 받았고 이미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이 네가 그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게 마음 아프고 힘들까? 아니면 내가 베드로인데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한다.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까? 참... 여하튼 결국 예수님께서 성찬식했던 내용을 보면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이나 아니면 나는 목숨 걸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놈이나 다 주님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기는 마찬가지 그런 슬픈 지경이 되는 것이죠.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번에도 않겠나이다 이러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뒤질세라 똑같이 말합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래서 그와 같이 말했다는 건 우리도 죽는 한 있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나 베드로가 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부정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청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야, 이번에 네가 사표를 쓰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군요. 다시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고, 왜 목사님은 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지금 제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너희가 믿음이 없고 미래에 나를 버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다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는 틀려먹은 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그리고 그것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반론을 제기하고 싶죠. 누구든지 내가 잘못한 게 있을 때 그걸 지적하면 발끈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앞으로 네가 잘못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더군다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똑같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걸 똑같이 있으면 이렇게 저에게 오늘날 말씀하시면 나는 뭐라고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수십억을 교회에서 돈을 받아 챙겨서 교회가 힘들었다,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왜 목사가 됐을까, 왜 교회를 저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만약 저에게, 호진아, 너도 똑같다, 너도 이제 은퇴할 때 되면 교회 팔아서 은퇴 자금 챙겨가자고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참 해도 너무하시네. 주님, 저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돈 갖다 준다고 해도 귀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시면,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러고도 남을 놈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님께 여쭤보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대비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안 해요. 일단은 부정을 해요. 우리가 부부싸움할 때도 자꾸 불꽃이 딴 데로 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튀는 경우는 언제냐면, 아내가 저에게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반응을 하나요? 아, 당신도 알고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걸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 너는 뭐 얼마나 잘나서, 너는 뭐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나오지,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앞으로 잘못할 것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수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건 배우자가 말하건 목회자가 말하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베드로나 여기 나오는 다른 제자들이 옳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 중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반응은 한 번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나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겠지만 저희도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뭔가를 묻거나 의지하는 내용은 한 번도 안 나오고,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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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 이야기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해 주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해 주신 건 제자들이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 것이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고, 그러나 주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그처럼 부족하고 못난 제자들, 배신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해 주신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지내던 이 악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러 가신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악하고 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데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항상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항상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태도가 있다고 하죠.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늘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야, 참 은혜가 된다. 이 설교는 꼭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꼭 이런 날 결석을 하네.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성경에서 어떤 내용을 기록하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고쳐야 하고 제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 말씀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국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버린 것인데 여지껏은 기적 행하실 때는 아무리 핍박했어도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아무리 어려워도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실 때에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물론 그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자신들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이지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지금 당장 눈앞에 주어지는 어떤 유익도 없거든요. 기적은 귀한 유익이 있고 말씀도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는 도무지 어떤 유익도 누릴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다 풀풀이 흩어지고 도망친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적보다 말씀보다 십자가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늘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넉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에 대한 확신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늘 아멘으로 화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 또 믿음 없는지를 늘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변명하거나 핑계치 아니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들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귀하고 값비싼 것임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